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는 물러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늘에 누워 햇빛을 피하고 얼음 음료를 쌓아놓고 마셔도 흐르는 땀은 멈추질 않습니다.
진짜 숨도 막히는 것 같고 땀이 막 줄줄 막 새듯이 흐르니까.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나마 더위를 잠시 식혀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4도, 경기도 용인이 38도, 강원도 인제가 3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가마솥 더위였습니다. 낮에 달아오른 열기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시원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낮이랑 차이가 크게 없이 더우니까.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현재까지 총 31일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역대 2위가 되고 다음 주 내에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 대만 인근에서 올라오는 열대저압부와 저기압이 만나면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9일과 20일 이틀 강수량은 제주와 부산이 최대 80mm, 대구, 경북이 최대 60mm, 수도권이 최대 20mm로 예상됩니다. 처서인 22일까지도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지 못합니다.
비가 오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후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온 뒤 곧바로 이어지는 찜통 더위는 주변을 습식 사우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3일인 금요일부터는 다시 뜨거운 남서풍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이렇게 열대야도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 저녁에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는 19명이 탈진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 환자는 3천 명에 가깝고 이 가운데 20명 넘게 숨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남성이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집니다.
빨리 풀어줘야 돼.
어제 저녁 경기도 하남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가 1시간여 만에 약 30명의 온열 질 환자를 낳으며 조기 종료됐습니다. 19명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식수대도 되게 부족했고요. 따라주는 사람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마라톤 하는 내내 사이렌 소리.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응급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30도가 넘었고 습도는 70% 가까이 됐습니다. 약 1만 명의 참가자가 좁은 길을 따라 한꺼번에 달리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관련된 선수들도 한여름에 어떻게 보면 30도가 넘어가는 날씨에는 운동 훈련 양을 줄이고 속도도 많이 줄이거든요.
한 달 가까이 폭염이 계속되면서 충남에서만 온열 질환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예산의 한 농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40대 외국인 노동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쓰러질 당시 체온은 41.7도까지 오른 상태였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2,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아직 날씨가 덥지만 남해안과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들은 오늘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라는데 길어 지금 폭염을 감안해서 폐장을 늦추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파도 소리가 시원합니다. 몽돌은 반짝이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타프 칠 때 엄청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물에 숭덩 들어가니까 엄청 개운했었거든요.
더위를 식히려 저도 양말을 벗고 물에 잠깐 들어와 봤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해수욕장에서 수영 같은 물놀이는 할 수 없습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 26곳 중 21곳이 오늘을 끝으로 올여름 시즌을 마쳤습니다. 경포와 망상, 맹방 등 86개 동해안 해수욕장 대부분도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경남 남해안에는 지난해보다 11만 명 많은 71만 명이, 동해안에는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730만 명이 찾았습니다. 피서객들은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폐장을 이해할 수 없단 반응입니다.
지금 날씨에는 에어컨이랑 선풍기 안 틀면은
조금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구조요원과 청소노동자 인건비 등 계획한 예산은 바닥났고 추가 편성도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8월 중순 되면 손님이 줄어들거든요. 그 마을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강원 고성군의 아야진과 봉포 등 일부 해수욕장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지 현장 연결하죠. 자, 이승환 기자, 차기 당대표가 확정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5.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년 전 이 후보가 처음 당대표가 됐을 때 얻은 77.7%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얻은 겁니다. 경쟁자로 나선 김두관, 김지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지만 각각 12.12%, 2.48%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면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네,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친명 마케팅을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건데요. 이른바 명파리 발언 논란이 휩싸였던 정 후보는 어제 서울 지역 경선에서 6위로 떨어지면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부른 전현희 후보도 막판 득표율이 크게 오르면서 당선됐습니다.
네, 앞으로 여야간 대치는 더 심해질까요? 어떨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다시 뽑히면서 총선 전 여야 지도부가 도로 당권을 쥐게 됐는데요. 양당 대표들이 극심한 대치 국면에서도 차상병 특검법과 민생 현안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하반기 전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임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국회에서 열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만 4개인데 이르면 오는 10월에 두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선고 결과가 이 대표와 지도부의 운명을 좌우할 거란 분석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체포 동의안 가결로 영장 심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은 이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도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두 재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10월 나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거나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경기지사 시절 위증을 시킨 혐의로 받는 재판 모두 다음 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죄는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더라도 당대표 신분으로 매주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재판도 1심이 진행 중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오는 27일 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김대중 정신을 기렸지만 추도사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각자 달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렸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 담대한 리더십,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존경합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김대중 정신을 외쳤지만 강조점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2024년에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역사와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추도식에는 전당대회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느 때보다 김대중 정신이 절실한 오늘이라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은 먹사니즘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대표의 추도사를 꼬집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영정을 향하지 않고 등지고 추도사를 했고 시간도 2분 남짓으로 우원식 의장의 9분, 박찬대 원내대표의 5분 분량과 비교됐다는 겁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에 대해 공식 질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정훈 전 단장 측이 요청한 사실 조회에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검사를 안 받은 숨은 확진자도 꽤 많을 걸로 보입니다. 전과 달리 검사비도 직접 내야 하고 또 직장인들은 개인 연차를 써야 하는 데다가 자가키트도 자주 품절돼서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입원 환자 수는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1,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5주 만에 약 15배 급증한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아들도 걸리기도 하고 저도 걸리기도 하고 주변에 걸리는 분들이 은근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유행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실제 생활 하수 속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는 빠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숨은 확진자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예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지난 5월부터 관심으로 낮아지며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검사 되나요?
가능하신데 비용 3만 원이세요.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검사 하지 않는 병원입니다.
가격이 싼 자가진단키트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사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키트가 재고가 없습니다. 판매가 돼버려서.
게다가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는 권고일 뿐이라 직장인은 쉬려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해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치료제도 크게 부족해 보건당국이 사과까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비상상황이 아닌 일상 감염병으로 관리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 권고했고 오는 10월부터는 고위험군 위주로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지난달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4만 명이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들 4명 가운데 3명은 일할 의사도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44만 3천 명, 올해 7월 기준으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 수입니다. 쉬었음은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나이가 좀 젊은 편이니까 좀 더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해 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쉰 청년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4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점차 줄었는데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청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75%에 달했습니다. 일하기를 원했지만 쉰 청년들을 상대로 이유를 조사해보니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찾다 보니까 원하는 꿈도 있었고 이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제 역량을 펼쳐보고 싶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할 거로 전망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없는 거죠. 노동시장 자체의 구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계속 된다.
JTBC 정아람입니다.
유튜버 채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영상 편집과 기획 등을 주로 하는 이들은 그동안 프리랜서로 인식돼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기획자 임모 씨가 유튜버 김모 씨를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의 결과를 회신하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수유천으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김민희는 홍 감독을 향해서 당신의 영화를 사랑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는 실험적인 작가주의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영화제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배우 알랭 들롱이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알랭 들롱의 세 자녀는 성명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빠진 건강과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 영화 태양은 가득히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알랭 들롱은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2019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은 뒤 요양생활을 해왔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거셉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던 남부 선벨트에서도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9%포인트 앞섰던 남부 선벨트가 경합지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타임스가 남부 네 곳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모두 오차범위 내 이긴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두 곳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일주일 전 공개된 북부 러스트벨트 세 곳에선 트럼프를 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이 두 벨트 중 한 곳에서만 승리하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여론 지형의 중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 해리스 부통령과 나란히 올라 해리스 시대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Folks, I'm an incredible partner. The progress we made, she can make one hell of a president.
막말을 자제한다던 트럼프는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She came in last. People say be nice. Have you heard her laugh? That is the laugh of a crazy person.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어제는 시원한 말루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젠 KBO 리그 역사상 국내 선수 처음으로 40홈런 40도루를 노립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6회 2사 말루, LG 박명근의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리자 김도영이 놓치지 않고 강하게 걷어냅니다. 135m를 쭉 뻗어나가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기는 대형 홈런. 사흘 전 최연소 30홈런 30도루 기록을 쓴 김도영이 이번엔 말루 홈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30-30 클럽 가입 이후에도 김도영의 기세는 이어졌습니다. 이틀 전 팀이 0-2로 지고 있던 9회엔 LG 마무리 투수 유영찬을 상대로 적시 2루타를 쳐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홈런 치는 법을 원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약간 어떻게 쳐야 넘어가는지 조금 몇 번 치다 보니까 알게 돼서.
31번째 홈런이 비교적 빠르게 나오면서 40홈런 40도루 기록까지 마저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O 리그에서 이 기록을 달성한 건 2015년 NCAA 테임즈가 유일합니다. 김도영은 프로 데뷔 전부터 제2의 이종범으로 불렸는데 40홈런 40도루는 고향 선배 이종범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 지금까지 홈런 31개, 도루 34개를 기록 중인데 사실상 남은 29경기에서 홈런 9개를 더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KBO 리그 누적 관중이 2017년 840만 688명을 넘어서서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두려움이 곧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영화 미나리에 이어서 전설적인 재난 영화로 돌아온 정이삭 감독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 와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진짜 여기 이거 같이 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나리 영화로 상을 휩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윤여정 배우가 감독님을 가장 인품이 좋은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 입장에서 윤여정 배우는 가장 어떠어떠한 배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만한 수식어가 있을까요?
와우. 저는 선생님이 제일 탤런트가 많은 배우로 생각하고요. 세계 전체에서요. So, it was such an honor to work with her. And even more so now, it's an honor that I feel I can say she's my friend and family. I have much love for her.
전설적인 재난 영화 트위스터스로 돌아오셨어요.
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I was thinking a lot about the last scene that I filmed in Minari. There's a big fire. 네. And I remember I loved that scene. It was like a disaster movie. Doing that scene. And I wondered what it would be like to do a movie where the entire movie has these disasters in it. So that was a big reason. And also I grew up near Oklahoma, and that's where this movie takes place. It was a chance for me to go back to where I grew up and make a movie there. And then I've always had the dream of making a very big blockbuster movie. So Minari gave me an opportunity to make a bigger movie, and I wanted to really try and see if I could do action.
오클라호마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계신가 봐요. 그 지역 때문에 컨트리 음악도 이제 이번 영화에 더 많이 쓰셨다고 yeah. 제가 알고 있어서.
Where I grew up, it was in Arkansas, which is right next to Oklahoma. So the state has a lot of meaning for me. And just growing up, I listened to country music. That was the music that all of us listened to when we were young. And I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have a movie where that kind of music is inside of the movie. Because usually for an action movie, you don't see or hear country music. So I thought that would be interesting because I love the music. And I think it would be great if audiences could also embrace that kind of music too.
전 사실은 그 예고 영상을 봤을 때 아, 이 영화 감독님이 정의삭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놀라면서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 정의삭 감독님 작품이 맞구나. 그 자연을 정말 잘 담아내시는 그 감성이 이번 영화에도 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왜 민들레 홀씨 이렇게 날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Yeah, I was very happy that the studios They asked me to make this movie the type of movie that I would make. They didn't ask me to make a different style of movie. So that was a wonderful opportunity, and I'm so glad that you saw some touches of Minari in this movie.
그 재난 영화 하면 개연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성, 이게 얼마나 실제로 일어날 법한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We worked with top scientists within tornado research who gave us many advice on what these tornadoes do and what they look like. So that became very important for us. If you look on YouTube, now there are many videos of tornadoes that people have gone and filmed. So even that, people have seen videos of real tornadoes, so we knew we needed to be as realistic as possible. So we just tried to keep it very real and scientific.
그 영화에 보면 스톰 체이서라고 나오잖아요. 막 토네이도 쫓아가고 추적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같이 자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 거죠?
Yes, we had real storm chasers giving us advice and taking us out on storm chase with them. But also in some of the scenes, if you look in the background, we put real storm chaser in as extras. So they were also involved in the production where they are really in the scenes with us. And they would tell us that if there is a real tornado that comes, they will leave the set and go chase. Because they're so passionate about chasing tornadoes.
같이 쫓아가실 때 무섭진 않으셨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여주인공이 이렇게 차창으로 그 토네이도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표정이 되게 무섭다기보다는 경이로워하는 표정이라고 해야 하나? 영화를 보시는 감독님의 표정이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화를 계속 쫓아가고 하는.
I believe so. I love what you have just said. I feel like all of us in life, we are really looking to find the things that are bigger than us. We really want to find those things, and those are the things that make life exciting. But those are also the things that can be very scary. And I think a tornado is very much like that. It's a very scary thing, but it can also cause us to look up in awe. And I think those are the types of things that interest me in life.
다음 작품 계획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실지도 궁금한데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As for the next film, I don't have a plan. 아직 모르겠어요. 뭐 할 건지. I think as a genre, I'm interested in many different types, and I hope that if I can continue making movies, that I can say that I have made one of every genre. I would be very happy if I could do that. And that includes making a film in Korea. I would love to do that and to work with so many of the wonderful talent and actors here.
감독님, 그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예를 들면 아 이제 영화 만드는 거를 접어야겠다 하고 그 마음으로 쓰셨던 작품이 미나리였고 네. 또 지금 또 이런 트위스터스라는 더 큰 영화로도 제작 만들어 내셨고 이런 과정을 쭉 돌아보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실까?
It feels like a dream has come true in many ways. I feel like this is an opportunity for me to continue to tell stories. And if I have this opportunity, I want to do it well. And I want to do it for people and do it for good reasons. So I think a lot about that now. Now that I have this opportunity, it's not just for me. There must be some bigger reason. And hopefully I will honor that.
말씀을 나눌수록 경계나 한계가 없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들려주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KTX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으로 가던 중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코레일 측은 바퀴 한 개가 궤도를 이탈했다고 밝혔는데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지만 승객 384명이 후속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현재 경부고속선 상하행 열차 모두 지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